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407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실 텐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의 영혼이 간절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 많아지고 기억나는 것이 많아지는데, 잘 살펴보면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마음이 간절해지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1980년대, 1990년대부터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죠. 근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전에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었고 그 이후부터 교회가 내리막길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 잘 먹지 못하고 잘 못 살았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었죠. 그 이후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것보다는 오히려 돈을 더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때랑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약화된 것이 있는데 기도에 약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었죠. 1990년 이후부터 굉장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기도가 간절함이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배고픈 시대가 지나가버린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나가서 하루나 이틀 정도만 노동 일을 하면은 1년 정도 먹을 수 있는 쌀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쌀을 사서 집에다 두고 그러면은 굶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그 쌀뚝에 쌀이 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가 걱정하시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실 때 보면은 밑에는 꽁보리 밥을 담죠. 그 위에는 쌀밥을 좀 흩어서 올려놓으면서 이 도시락, 이 밥이 쌀밥인 척 하도록 그렇게 해서 도시락을 싸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삼촌들의 일기장을 본 적이 있었는데, 물론 제가 그렇게 일기장을 볼 때는 삼촌들은 다 결혼을 하고 나간 뒤였죠. 그 삼촌들이 남기고 간 그 일기장을 보니까 그게 내용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은 고구마를 먹고 논에 일하러 갔다. 그 고구마가 점심이었던 거죠. 고구마로 점심을 먹고 때우고 논에 일하러 갔다. 주로 삼촌들이 쓴 그 일기장을 보니까 주로 먹었던 내용들이에요. 감자 먹고 일하러 갔다, 고구마 먹고 산에 나무하러 갔다, 뭐 이런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배고픔 속에서 어른들이 그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만은 지금은 그때가 다 지나가 버렸죠. 문제는 풍요로움이 좋기는 하지만은 이 풍요로움이 신기하게도 우리 영적인 데에는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시면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감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간절히 부르짖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배가 부르면은 기도가 약화됩니다. 이게 인간의 약점이죠. 배가 부르면은 기도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하품이 나오죠.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금방 기도의 열기가 식어져 버리는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가 성도들의 삶 속에도 들어오면서 세속화되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쪽으로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만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배가 고프면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소나무 뿌리를 뽑았다고 그러죠. 소나무 붙잡고 막 기도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그 길 외에는 길이 안 보이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니까 그 소나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금식인지 굶식인지 구별도 잘 되지 않으면서 굶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대적으로 너무 삶이 고달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근데 그때가 영적으로는 참으로 큰 부흥을 이루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교회별로 부흥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교회 부흥회가 열리면은 우리 교회 여기 저기 교회에서 막 가서 참석을 해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옆에 있는 교회들에서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몰려와서 같이 막 의샤의샤하면서 기도하고 마치 이 품앗이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정말로 품앗이만을 위한 것이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았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만 에어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선풍기 몇 대 두고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겨울에는 저기 뒤쪽에 톱밥 넣어가지고 불 붙이는 그 난로 하나 있었어요.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텁게 옷을 입고 교회로 와서 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빨간 방석, 쌓아두는 그 빨간 방석 하나씩 가지고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던 그 열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조용조용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지 않고는 베길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죠. 시골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제가 아이들 모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한 10여 명이 모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찬송하고 성경 읽고 불 꺼놓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는 귀신도 참 많았습니다. 하필 그 이상한 귀신들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귀신들이 막 들어오는 게 막 보였어요. 물론 그것이 환상이었겠지만은 그러면은 냅딱 소리를 지르죠.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정말로 컸습니다. 겁이 나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불을 끄고 문을 딱 닫고 지하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시큼한 존재가 들어온 게 눈에 보이죠. 그러면 막 주야 하면서 막 소리 질러가서 그 학생들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하나 지속적으로 보여주신 게 있었죠. 인공위성 쪽에서 우리나라 북한 쪽을 쫙 비춰주면서 잡아당기는 거 있죠. 쭉 잡아당기면은 그 아주 점처럼 작게 보이던 그 지역이 크게 확대가 되어서 쫙 눈에 들어오는 그 환상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 딱 지하실에서 기도할 때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책을 펼쳐놓고 찾아보았더니 북한의 함흥 지역이었습니다. 함흥 지역. 그걸 자꾸만 보여주시니까 제가 아,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기도를 또 하다가 또 보여주시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오던 것이 지금까지도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북한에 오늘 아침에는 평양에 강계군에 있던 8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6.25가 일어나기 전에 무너져버렸던 교회들이 새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들 하나님 복음이 올라가서 이 교회들을 새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함흥 지역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생생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문이 열리면 그곳으로 제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못 먹던 시절에 하나님 외에는 딱히 놀 수 있는 것도 없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시절. 그때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느니 뭐 이런 게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전혀. 근데 어르신들은 알았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이 없고 먹일 쌀이 없고 막 그와 같은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 바람을 타서 우리들도 학생들도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가 뭐 못 먹어서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분위기에 의해 가지고 학생들도 기도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정말로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고 이 친구들이 또 나가서 지금도 사회 요충지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없는 그 시절 학생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현실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기도 했지만은 심령도 가난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정말로 간절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참으로 놀라운 교회의 부흥들을 허락을 해 주셨죠. 근데 지금은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와 같은 간절함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누가 정말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까?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억울함이 있는 분들, 아픔이 있는 분들이 그나마 그 기도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지금 그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우리 협력 선교사인 조근묵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 박어동 선교사님 부부가 또 가서 사역을 돕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못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온 사진과 또 보내온 편지를 제가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 계속 읽어보면은, 한 끼 식사를 대접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다 교회에 몰려듭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주면은 아이들이 막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가난하니까 뭐라도 한 개 얻고 싶은 거죠. 그러면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안 모입니다. 밥 준다고 해도 잘 안 모이고요. 빵 준다고 해도 잘 안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복음은 가난한 지역과 가난한 나라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지역과 가난한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전에 가난할 때 그때가 복음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 막 부릴 듯이 일어나셨죠. 잘 보십시오. 선진국들 한번 보십시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선진국을 보시면은 선진국에서는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는 점점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선진국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작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전의 그 영화를 생각을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미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굶는 사람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일본 제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강제로 침탈을 당하고 있던, 눌려있던 그 시절이죠. 그때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었던 그때였죠. 그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것과 그때 부르는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불렀는지 그 간절함이 하늘 문을 열어젖혔던 것이죠. 나 배가 부르면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접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는 부자라 그랬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러니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못 살고 못 먹었을 그때는 정말로 간절했습니다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생활할 수가 있어.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미지근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기도는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뒷전으로 밀려나버리는 것이죠. 부유한 자가 되면서 기도가 점점 뒤로 밀려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무관심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이 간절한 기도가 죽어버리면은 가정도 죽는 것이고 교회도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 경고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건물도 화려하고 전 세계에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큰 교회는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정말로 많이 세련되었지만은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나오죠. 이것이 정확한 평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가슴속에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미지근함이는 토해서 버리겠다 말씀을 하셨죠. 이런 미지근한 교회의 특징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웁니다. 논쟁합니다. 오늘날 분열 문제에 휩싸여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걸고 싸웁니다. 작은 것 하나 그냥 눈 감고 지나가도 될 만한 것 가지고 시비가 붙는 것이죠. 왜 교회에 말이 많아지고 말잔치가 막 벌어집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에브라임 3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에게는 참 애석하게도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한나였고 두 번째는 첩이었죠. 브닌나였습니다. 근데 이 브닌나는 아들이 있었고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을 시키죠.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 한날을 말합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이 적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원수와 같이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분인나가 그를 한날을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분인나가 나한테는 아들이 있으니까 너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한테 넘기라 그런 거죠. 그래서 심히 격분하게 하면서 괴롭게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싸웁니다. 입술로 같이 욕하고 덤벼들 겁니다. 머리 끄댕이 잡아당기면서 막 싸우겠죠. 힘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말하고 하소연하고 그렇게 다닐 겁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 속에 있던 그 울분을 기도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함에 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을 하시는 이유가 한나는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하거나 어디 가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한나가 찾았던 방법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속에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돈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은 그 제 아들로 안 삼고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삭도를, 즉 머리를 깎지 않고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선택을 했던 것은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저에게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 알아버렸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들 없습니다. 아들 좀 주십시오. 라고 정말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한나의 마음속에 아 하나님도 아들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아 하나님에게도 아들이었구나.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한 것이죠. 그가 얼마나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이 모습. 목사님, 저한테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픔들이 눈에 보입니다. 부족함들이 눈에 보이죠.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쳐다보면 그 속에 아픔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사랑이죠. 사랑이 있으면 나는 평생 언제든지 언제까지든지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예.
Пожалуйста, молитесь за нас.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рашно.
It's really scary.
Мы хотим, чтобы в нашей стране был мир.
We want to have peace in our country.
Я не хочу прятаться в бомбоубежищах.
I don't want to hide in bomb shelters.
И это очень серьезно.
It's very serious.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참혹한 폐허를 마주하며 난민들을 보살피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난민들이 한 450만 정도가 전 유럽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국경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물품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는 굉장히 물품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일어났던 곳은 뭐 거의 초토화됐기 때문에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고 그래서 뭐 생활필수도 필요하고 의약품도 필요하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죠. 미사일이 떨어지고 보니까 사탄의 무기라고 하는 열 압력탄도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터지면서 건물들이 무너지고 온 동네 하나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저 전쟁터입니다. 그곳은 우리나라와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 우리들도 잘 그곳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쓰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곳을 바라보면 억울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일해 나가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곳을 바라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의 교회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적어도 그 기도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나는 아픔이 별로 없고 그렇게 간절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영상들을 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주변에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간절한 기도죠. 이 간절한 기도는 사랑이 있는 성도들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애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눈을 들어서 내 이웃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에 보면 몇 년 동안 암으로 인해서 투병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제 기도 속에는 미얀마가 있고 파키스탄이 있고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나라들 속에는 죽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제가 언급을 하는 세 나라가 이 우크라이나와 파키스탄과 그리고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에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어나가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죠. 저는 이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평강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시대를 사모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자녀 세대도 따라서 영문도 모르고 따라서 그들도 기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간절한 그 기도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눈을 뜨시고요. 잠자는 영혼들도 일어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